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절기,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이미 2000년이 지난 오늘인데,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또다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기다림은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뜻합니다.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인간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그 기대와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대림절이 함축하고 있는 그 기다림의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대림절 첫째 주일,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가를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가를 보면은 대본 떠오르는 것이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를 곧바로 그 내용을 연상시킬 것입니다. 이 두 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질 꿈,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희망,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 희망, 그 희망을 절절하고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가랴의 찬가 전반부는 장차 백성들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약속을 재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힘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빚필코 이루어진다는 희망의 노래요, 믿음의 노래입니다. 이어지는 이 사가랴의 찬가 후반부는 예로부터 선포된 그 약속을 이루기에 앞서 그 길을 예비하는 그 몫을 갖고 태어난 예언자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아가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먼저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분은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서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질 꿈을 가슴 벅찬 감동으로 노래하며 그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은 예언자의 몫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노래하고 있는 꿈은 성서가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환기되어 왔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꿈의 원천으로서 그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꿈의 실상을 되새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찬가가 노래하고 있는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그 새겨보는 것이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기다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하는 것을 새기는데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그 기다림의 의미를 실감하는데 그 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째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그 도래 희망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예비 절차를 거쳐야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째서 굳이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거친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의 차원에서 해명하자면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중요한 영향을 받은 사실 때문에 세례 요한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격으로 자리매김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굳이 역사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선구로 왔다기보다는 각각의 다른 길을 걸었던 예언자처럼 그 활동했던 것이 사실 역사적 사실에 더 가깝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서 중요한 영감을 얻고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요한을 그 선구로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그 길을 예비하는 이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은 그렇게 이해한 것은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실로서 역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줄여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기록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였던 역사의 의미, 다시 말하면 지난주일에도 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실로서의 역사와 해석으로서의 역사를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사실로서의 역사라기보다는 해석으로서의 역사의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도래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함축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실로서의 역사를 넘어서 그 역사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이로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희망을 바라는 사람들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그 희망을 아로새기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의 희망,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에는 이와 같은 통찰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아마 성서를 쭉 그 맥락을 깨고 있다면 가장 큰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모세의 태장 장면일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니, 쓰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40의 의미를 우리가 또 함께 나눴죠. 모세의 생애가 40, 40에서 120살로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의 증언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눈빛도 형형하고 기력도 정정하였는데 어째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궁금증을 우리는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줄여서 그 의미를 해야 할 것 같으면 단절의 마디를 지니면서도 또 한편으로 연속되는 역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새로운 주체의 등장으로 역사를 한 매듭 짓고 있지만 바로 그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계승되는 역사, 그것을 성서는 그렇게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굉장히 의도적인 소술입니다. 역시 역사의 단절과 연속, 다시 말하면 역사의 질적인 전환을 표현해주는 성서 기록자의 기록 방법입니다. 역사에 대한 해석 방법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요한의 시대가 끝났고 예수의 시대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이야기까지 앞질러 나갔습니다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의 관계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판이하게 다른 점, 그것은 바로 그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세례 요한은 금욕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즐기는 삶이었습니다. 전혀 금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것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광야에서 고결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 즐겨 먹고 마시며 죄인들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즐겼습니다. 여러분, 그 일련의 과정은 참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 그 기쁨을 바라는 희망을 몸과 마음에 아로새기는 그 과정이 어쩌면 인고의 과정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인고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기쁨의 열매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우리가 다 그것이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성구를 다 기억할 텐데 시편 126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펼친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고 선포한 세례 요한의 등장은 마침내 이루어질 희망의 약속 앞에 있는 인간의 정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세례 요한의 역할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76절에서 7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은 삶의 전환을 뜻하고 동시에 그 삶의 전환 가운데서 맛보는 구원의 내적 체험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당할 몫이 사람들에게 그 체험을 하게 해주는 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세례의 참뜻입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게 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저마다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저마다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항상 우리는 어떤 삶의 굴곡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던가요? 일이 쉽게 풀리면은 저는 아,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가긴 되어있습니다. 아, 일이 어렵게 풀리면 아, 이거야말로 내 일인가 보다. 그런 굴곡을 체험할 때마다 늘 경험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 체험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고비 넘기고 도달한 자리, 그 자리를 숙명적인 조건으로 한다면 우리의 삶은 성장을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전진을 멈출 것입니다. 한 고비 넘겨 채워진 자리, 그 자리가 최종 기착지일 수 없다는 자각이 다음 고비를 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세례 요한의 선포는 바로 그 자각을 함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자각은 단단한 무장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것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무것이나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서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은 그 자각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그야말로 비상한 그런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상한 의식, 그 비상한 자각이 마침내 맛보게 될 새 희망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2016년 겨울에서 2017년 봄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촛불 항쟁과 그로 인한 정권교체, 그리고 2018년 남북 간의 대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 이 기대는 우리가 그야말로 격변과 희망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변화를 위한 열망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의 그 삶의 변화는 미처 실감하지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수구적인 기득권 세력은 여전히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결코 물러나 있지 않습니다. 촛불의 염원으로 탄생한 집권 세력 역시 어떤 면에서는 집중하고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일상의 삶의 현실에서 차별은 여전하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갑질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고 타인을 배제하는 살벌한 그 혐오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는 분노가 무분별하게 폭발되는 가운데 일어나는 범죄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삶의 평화는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삶의 평화는 아직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 긴 시간을 우리가 좀 더 긴 시간을 돌이켜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이 땅의 민중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무려 100년이 넘게 그렇게 분투해왔지만 놀랍게도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은 그야말로 놀랍게도 자신들의 권력을 단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민중들의 저항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고 그것이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는 후퇴를 겪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전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그 강고한 민중들의 함성에도 그 항쟁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단 한 번도 자신의 지위와 힘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는 것은 다른 한편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실 그분에 대한 열망은 높지만 오실 그분은 아직 저 멀리 계시는 저 멀리 계시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에 앞서 그 선구로서 세례 요한을 필요로 했던 역사는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적폐는 청산되지 않았고 역사의 질곡, 역사는 여전히 질곡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비상한 의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메시아의 선구로 이해할 수 있었던 역사인식, 그 인식은 아직 역사의 빛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 지금 이대로는 우리 사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끊임없는 그 고통의 악순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바로 그 진실을 체감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각을 뜻합니다. 그 자각이 없는 백성에게 구원의 희망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자각으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는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